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행하신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의 원에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순복되고 이 말씀이 의미하고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공관복음서 기자는 하나같이 예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태입니다. 누가는 두 절로, 마가는 석절로, 그런데 마태는 다섯 절에 걸쳐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세례 효력은 집례자의 경건이나 성품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그것도 죄인들에게 베푸는 회개 세례를 세례원으로부터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집례자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히 주객이 거꾸로 되어버렸죠. 수세자가 죄인이고 집례자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례원은 낮고 천한 존재고 예수님은 만유의 대주제이신데 이상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인간에게 단지 인간이 아닌 그것도 죄 있는 인간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것보다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주일이고 세례식이 있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기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어간의 오랜 침묵의 기간을 깨고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단 강가에서 엘리야처럼 가죽띠를 띄었고 선지자 전통을 따라 약대 토롯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야생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외친 첫 번째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몇 가지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과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를 자신이 범한 죄의 사실을 고백하는 의식적 행위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죄를 범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를 범하고 자백하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죄 고백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는 상황, 그래서 찍어서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곡간에드리고 죽정이는 불태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임박한 종말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지 않으면 내일 하지. 지금은 좀 즐기다가 인생 노년에 몸이 좀 쇠하면 그때 재미 다 볼 거 보다가 그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의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은 잘 준수합니다.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다 해요. 그런데 회개는 없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매우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세례 요한은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장에 사탄의 시험이 나타나고 있죠. 이 사건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죄와 무관한 분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유혹이 될 수 없다면 혹은 유혹에 반응할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다면 사탄의 시험은 연극에 불과해요. 시험이 시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사탄의 시험에 이끌릴 만한 가능성과 무엇이 있어야 그게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죄 지을 수 없는,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타락하지 않은 실제적 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의 신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인생이 실제적 인생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인생이 실제적 인생이었다는 그 말은 첫사람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인생을 취했다는 말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의 인생이 아닌 다른 어떤 인생을 취했다면 그분의 구속사역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아담은 무죄하면서도 무죄하지만 범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면 범죄했겠습니까?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소유한 인성이 죄의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범죄의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실 때 인생에 수반되는 모든 결점을 함께 취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인간의 역성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타락으로 인한 흠집이 전혀 없는 무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범죄 가능성은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은 인성이었어요. 범죄 가능성 자체가 없으면 시험의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위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역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품성을 가졌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품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담이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 아담은 우리와 같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 같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뱀에게 시험을 받았죠. 이처럼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와 교감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교감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와 교제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감하지는 않았지만 사탄의 유혹은 현실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시험이 되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인성을 가졌으면서도 범죄할 수 없었는가? 그분의 인성이 타락 이전 아담의 인성과 달랐기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 거죠. 따라서 주님은 회개가 필요 없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문이 뭔가? 회개가 필요 없는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대법관이 사형수에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라고 매서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면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지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세례요한이 말렸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말려라고 되어 있죠. 말렸다는 이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어떤 행동이 규정에 어긋날 때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된다 그 말이죠. 마태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데 그치는 반면 마태는 예수님과 세례요한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 허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죠? 죄짐을 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들려면 그 물건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쌀가마니를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쌀가마니 하나 아니라도 20kg, 아니 20kg는 그래도 웬만큼 좀 들죠, 그죠? 그보다 더 나가는 예를 들어 한 40kg 정도 되는 것은 그냥 손으로 못 들어요.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죄짐을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데려오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데려와서 죽입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죠? 안수하는 일입니다. 비록 이 제물이 내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제물이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니 나다. 그래서 동일시의 표시로 손을 얹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육신만으로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실제로 죄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택한 백성들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일과 자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구속사역을 주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했습니다. 하셔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돈을 한 20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혼자 살아요. 그 혜택은 저만 봅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제가 200억을 벌었습니다. 그 혜택을 누가 보죠?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저와 관계된 가족들, 여러분들은 안 보겠습니까? 적어도 절반은 100억을 내놓을 것 같아요. 없어서 못할 뿐이죠. 예수께서 왜 죄인이 되셨습니까?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그 구원의 그 큰 복과 은혜와 의를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이 단어, 씻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로마서 6장에서 배운 바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함께 죽고 그분의 살아나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말을 하지만 문자적으로 으로라고 말하니까 주체는 집례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마치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원뜻이.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백성이 세례받는데 예수님도 함께 그 세례를 받아 우리 위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일시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복을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이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는 예수님 우편에 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어제 입교 문답할 때 입교를 기다렸다는 그런 자매도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의식적 세례가 아닙니다. 이미 세례요한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나의 받을 세례라는 것은 뭘 염두에 둔 표현일까요? 모든 인생들을 자신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걸 염두에 두고 세례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여기에 우리 주님은 온 마음을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시고 그 몸을 물에 담그심으로 세례 요한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장차 자신이 감당해야 될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죽음을 예시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물에 들어가심으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을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루실 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언하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인간의 죄와 실패에 동참하시고 그 죄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필요도 없었지만 모든 시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와 대속주로서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 있는 세례요한도 세례를 받으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속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몸을 씻었습니다. 제사장 임직식,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잘 나타나고 있죠. 누가는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나이가 30세쯤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네, 제사장도 30세 그 역할을 감당하죠. 이런 면에서 물 세례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공적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이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늘이 열리고 밋밋하게 번역했지만 보라 하늘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사람의 오감으로 감각할 수 없는 초월세계를 가리킵니다. 소론이 말했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사도바리 들었던 삼층천을 가리키죠.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한 몇십 센치 아니면 한 20km 정도 벌어졌다는 그런 뜻입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를 여시고 초월 세계를 잠시 보여주신 이 일은 어떤 사람에게 부르심과 사명을 주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이 그거예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도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10장에 환상을 보지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넬료에게 가라고 고넬료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상들은 소명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하늘이 열렸다는 이 말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여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여셨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도 자기 힘과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그 에덴보다 더 좋은 진정한 에덴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께서 여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성화를 보면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라고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성경은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둘기 같이예요. 비둘기 같이지 비둘기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비둘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했고,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비둘기는 정결 제사를 위한 제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이 비둘기를 메시아적으로 이해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마치 어미새가 보금자리 위로 빙빙 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었다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만듭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죠. 어떤 하나의 사건도 그냥 우연하게 의미 없이 발생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관계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에 다 기여합니다. 한 구절도 빠뜨릴 수 없고 한 단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물이 다 감해지고 노아가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어보내죠. 그러다가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죠.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일리 있는 설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세례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존재였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이것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한 것은 비둘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출현한 매우 특이한 경우예요. 물론 창세기를 보시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은 성육신하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이신 그분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죠.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비추어 볼 때 성자가 창세기 1장에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상 하나님께서 쭉 드러내신 어떤 과정에서 성부가 나타나고 성자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 출현한 사건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인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시편 2편 7절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는 이사야 42장 1절을 하나로 묶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 2편에 의하면 그 아들은 신적 아들이에요. 영원적 출생 가운데 태어나신 신적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세례요한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메시아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성부께서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교회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도록 하여서 숫 양을 대신 바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대신에 죽어야 될 그런 존재가 누구죠? 숫 양이 예표하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외동아들이 하나인데 외동아들을 죽여서 누구를 구원한다? 그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임을 계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가시적인 형체로 임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기 백성과 결속됐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부모님을 받들어 봉양하면서 사셨지만 이제는 30세가 되어 그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이 일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구속자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라는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 몇 번 읽으셨어요? 두 번? 세 번?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저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내 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 다른 거 몰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 모든 의라고 말씀했으니 도덕적 의뿐만 아니라 율법적 의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의식적이고 예표적인 모든 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몸을 물로 씻었던 것처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이 일의 의식적 성취다. 이걸 먼저 보여주는 거겠죠. 또한 의를 이룬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하나님의 요구를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격이에요. 그 의가 없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너에게 세례를 받고 죄인과 동일시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소극적 순종만이 아닌 율법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이루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더디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의 시작점에 있는 나로서 내가 너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이죠. 결국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도 마땅히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죄짐을 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이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엊그제 현상 크리스천 스쿨 학생 2학년 여학생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바꿔가면서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는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큰 실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질문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과소평가한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손주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아시죠? 만 두 살이 안 됐어요. 근데 모든 것을 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각합니다. 의사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존재로 돼야 됩니다. 누구나 다. 니까지 있게 뭐 알겠는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다른 피조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성품이 투영된 존재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애정과 관심을 다 쏟아서 만든 어떤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 소중히 다 여기죠. 그런데 그게 못 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한 내가 되도록 하신 거죠. 본래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지 않고 이삭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담지한 인간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한 분 아들이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 죽었지만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왜 사랑하였죠? 제가 청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왜 날 사랑하나 알아요 여러분들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잘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됩니까?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일까요? 그러다가 다시 질병에 걸리면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다른 데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들 대신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더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쳐서라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아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가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무슨 자기 체면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존심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존재가 바로 우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삶을 인생들이 살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 예수의 문자가 딱 왔어요. 저한테 예수의 문자를 보낼 사람이 누굴까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사건이 났습니다. 몰랐거든요. 이태원에서 사람이 수백 명 죽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앉아서 울고, 많이 울지 않았지만 눈물이 나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면 참 그런 일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수입이 되면 고급한 문화가 아닌 저급한 문화로 바뀌는 이 잘못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본래 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 때 뭐합니까? 분장하고 오는 아이들한테 캔디 나눠주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가서 클럽에서 막 하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학생들 기억하십시오.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내 삶의 우선적인 일인가 고민하시면서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유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완고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지 아니하시면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 뿐 우리는 죄를 상쇄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빚더미가 계속 늘어나서 영적인 파산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런 자들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 우리보다 더 역겨워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의식적인 의와 도덕적인 의와 율법적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례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권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